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또 성일 형제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심영미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통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중국과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면적은 우리 한반도보다 12배 이상 넓고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2천만 명 정도인데요. 땅은 매우 넓지만 인구 밀도가 무척 낮은 나라입니다.
영토로만 보면 정말 큰 나라네요. 카자흐스탄은 정말 광활한 대초원이 펼쳐져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맞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동쪽에는 알타이 산맥을 따라 산악지대가 있고 서쪽으로는 사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의 대부분은 중앙지역, 스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초원지대입니다. 그곳에는 나무도 거의 없고 오직 넓고 넓은 푸른 초원을 따라서 지평선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직접 가서 본다면 장관이겠네요. 나라의 대부분이 넓은 초원지대라면 양이나 말 같은 초식동물들을 기르는 곳이 정말 많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자연 환경 때문에 예로부터 카자흐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며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주변 국가들처럼 유목민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완전한 유목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절을 따라 가축을 먹일 풀들을 찾아 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주로 여름에는 초원에 들어가서 가축을 먹이며 살고 겨울이 오면 도시로 와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와, 재밌네요. 그렇게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뚜렷한 종교가 없이 자연과 동물을 숭배하는 전통적인 원시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9세기경에 들어온 이슬람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때 그 지역은 다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공산주의 체제도 경험했죠?
맞습니다. 19세기부터 실질적으로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물들어가자 자연스럽게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소련의 지배를 받아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강제적으로 종교를 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공산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카자흐스탄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현재 약 70% 정도의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종교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한 20%가 기독교인들이라면은 그 숫자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데요.
그러게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 폐쇄적이지 않고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넓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서구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러시아인들이 대구 카자흐스탄에 내려와서 정착하며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카자흐스탄의 그 러시아계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인구 비율도 약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정교회 신앙이 들어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대자연의 나라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영향으로 기독교 문화에도 열려있는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일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카자흐스탄에 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사람들, 낯선 환경 속에서 오직 바라볼 뿐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도전 앞에 있는 지금 제 길을 앞서가 준비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흥분,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렸던 시간들 가운데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작년 11월 아버지가 위급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남조선으로 가서 이 땅에서의 아버지와의 허락된 시간은 단 3주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빠를 간호하며 보낸 시간은 무척 피곤했지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을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상황을 만드셨고 정말 위급한 때에 도움을 준 나의 동역자들은 큰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게 슬픔을 넘어 큰 영적 힘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야 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여전히 혼자라고 생각해 왔었던 시간이 많았는데 아버지를 주님께 보내드리고 잠시 숨을 고르며 돌아보니 언덧 제 옆에서 소리 없는 응원으로 중보하고 있었던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또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은 주님 곁에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계심을 보여주셨고 담대히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엄마와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부르심의 곳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와 가족들과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2월에 다시 알마티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학기 조선 학교 수업 중에 제가 급히 나왔을 때 대체 교사가 구해지지 않아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계속 수업해달라는 부탁을 뒤로하며 5년간 애정어린 마음으로 함께했던 조선어 학교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단된 조선어 수업 학생 중에 아이자말은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으로 언어의 진보가 있어 3월 말까지 따로 가르쳐주기로 했고 미라스와 무하밭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쉬워하는 이들을 매정하게 끊기가 어려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마티의 사역의 중간 마침표를 찍고 올해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지방으로의 이동을 실행하고자 3월의 첫 주에 웨스케벤을 다녀왔습니다. 작년 여름 어린이 캠프 이후 사역자와 오랜만에 교제하며 향후 사역 등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순적한 이사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심 선교사님께서는 5년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알마티에서 언어 공부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알마티에서는 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카자흐스탄 젊은이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여름 지방 도시 웨스케멘에서 어린이 사역을 참여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그 웨스케멘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귀한 동역자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간의 익숙해진 도시를 떠나 낯설지만 새로운 지방 도시로 옮겨서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군요.
아, 여성 사역자가 홀로 지방 도시를 들어간다고 하시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을 가보지 못했지만 아직은 외부인이 지방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도인 알마티만 해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도시도 크고 잘 정비가 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여성으로 혼자 사역해야 하는 선교사님은 대도시에 머무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게요. 하지만 그 새로운 지방 도시에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시게 된 만큼 선교사님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님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편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에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네, 본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었지만 이번에 투병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 딸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비록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에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적을 베푸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성 사역자로서 때로는 외롭고 또 힘든 시간도 많이 보내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시면서 주위에서 힘이 되고 또 함께 서 있어주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아버님을 갑자기 천국에 보내드렸어야 했는데요. 지금 선교사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것들을 저도 안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씩 안배해 주시는 걸 느꼈고 또 아버님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도록 준비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를 천국에서 환영해 주시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정말이지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보내드리는 것은 세상에서의 만남은 이제 정말 끝나는 것이기에 참 슬프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전도해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먼저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일 형제님께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심영미 선교사님을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린 선교사님의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셔서 언제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눈과 마음에 새로운 지방 도시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만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선교사님의 앞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예비된 만남과 사역의 문을 열어주세요. 선교사님의 이사하는 가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돕는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적하게 잘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엘 형제님께서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웨스캠에는 카자흐스탄 17개 중에서 동카자흐스탄에 속하며 알마티에서 북동쪽 직선거리로 약 900km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몽골과는 국경이 가깝습니다. 30만 명 정도의 인구에 유독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아 인구의 약 50% 이상이 러시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반면 구시가지가 공장지대로 공기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유망한 큰 대학이 3개나 있어서 각 지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유입되어 있고 대부분의 젊은 세대로 노인층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어린이들이 있어서 사역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소학교로부터 고급중학교에 전교생 수가 2,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알마티에서 기차로 오가는 긴 시간 동안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보통 10월부터 추위가 찾아와 한겨울에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고 건조하여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쌓이는 곳인데 제가 머문 주간에 감사하게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견딜만한 추위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길을 달리는 기차 밖 풍경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때론 낭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역자 굴미라는 제가 갖고 간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놀랍게도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좋은 주인의 깨끗한 집이 안전한 곳에 구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새 들어 살던 가족들도 제가 이사하는 시기에 맞춰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추운 겨울 쉽게 집이 구해진 소식을 들은 이들 모두가 놀라며 주님께 영광을 외쳤습니다. 또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동역자들을 통해 감기약과 건강보조제를 전달했습니다. 아직 이 땅을 밟으며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석회로 수질이 오염되어 가정마다 식수를 공급받는 일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몸통만한 생수통을 들고 물을 사러 다니는 일은 어린아이들의 몫인 듯 합니다. 추위에 줄을 서서 물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사역자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왔을 때 지어지고 있던 교회 건물은 아직 내부 난방시설 설치가 안 된 채 재중단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돕는 손길이 연결되어 예배 초소가 최소한 내부라도 지어져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사역들을 위해 함께 모아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웨스케맨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매우 낯선 이름의 이 도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요.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사님의 마음을 다 만져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에 영하 40도 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회질이 많아서 식수 문제도 있네요. 처음 들어가서 적응하기에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도 지방 도시지만 러시아어 몽골 가깝고 좋은 대학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많은 사역적인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보입니다.
맞아요. 선교사님의 나눔 속에 설레임과 기대감이 많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밟는 선교사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러 새 도시로 가는 것이라면 더 많이 알아보고 계산대해보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가겠죠. 그러면 그때 생기는 위험이나 어려움들은 네, 다 내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짐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그렇다면 설레임보다는 걱정이 더 앞설 것 같지만 하지만 지금 선교사님은 돈을 벌려 사업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발걸음으로 옮기면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잠시 묵상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을 할 때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지금 그가 여호수아에게 구하고 가려고 하는 땅, 헤브론 땅은 본래 그가 45년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으니까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도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제 85세가 되어서라도 이루실 줄을 믿고 가려고 하는군요.
네, 지금에서야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때가 되었거든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가려는 그 땅, 그 헤브론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도시였고 무엇보다 그 땅에는 싸움을 잘하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기에 누구도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갈렙이 말한 거죠. 내가 가겠다라고요.
와, 정말 멋지네요.
갈렙은 그 땅에 가려면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다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려 하는 그 길에 함께 하신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오직 그가 따진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가려는 땅 헤브론이 얼마나 높은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땅에 강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우선적인 조건이 아니었던 거죠.
네, 어찌 보면 오늘 선교 편지를 보내준 심영미 선교사님도 갈렙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 북쪽에 있는 국경도시 웨스케메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진다면 선교사님이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도시가 분명해 보입니다. 여성 혼자서 가야 하고 생활하기에 그렇게 쾌적하고 편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있는 그 확신이 있으시니 지금 마음이 오히려 흥분되고 설레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사를 앞두고 이번에 정탐하여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의 눈에 보이는 그 도시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들, 또 현지 사역자의 교회는 아직 난방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그 땅에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성실함으로 지켜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좋은 아버지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선교사님께 믿음을 더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갈 마음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낯선 도시지만 그 땅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새로운 발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새로운 땅에서 선교사님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옵고 예비하신 만남들을 주시고 무엇보다 항상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로 매일 충만한 생활을 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 방법으로 심선교사님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심영미 선교사님 소식을 나누면서 다시금 나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보내면서 그 모든 과정을 선용하셔서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함께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늘 심순 교사님의 선교 소식과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 가는 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다가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 그 시점에 저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매우 비교가 돼서 보았던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저 땅에 철병거가 거주하고 있고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지 않습니까? 헤브론 땅 매우 정령하기 어려운 그 땅일지라도 말씀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이렇게 좀 땅이 크고 인구가 많으니 나한테 좀 땅을 좀 더 많이 달라라고 해서 오히려 여호수아가 그럼 가서 너희가 점령해라 라고 하니까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바라봤던 그 땅 공기질이 매우 안 좋고 또 변방국가고 또 시골 지역이어서 매우 어려운 땅이지만 또 환경도 안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지금 남조선 땅에 있던 북조선 땅에 있던 어느 땅에 있을지라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심영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뭔가 저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이 가끔씩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기도 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는데요. 여기 심영미 선교사님은 여성 혼자서 이제 그런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하면서 그런 도전을 이어가신다는 게 정말 놀랍고 뭔가 저도 따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도 선교사님처럼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북조선에 있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있으라고 하신 곳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나 환경들 때문에 우리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시간들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살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느끼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물과 떡으로만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제 믿음에도 큰 격려가 됩니다. 계속 기도하며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늘 기억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말을 드려야 할지 쉽지 않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가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여러분의 슬픔과 두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십니다. 그분은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둘러싸고 공격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온산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두르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지켜주소서. 감사하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거룩한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안식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룩한 날 주의 품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죄밖에 없는 공로가 전혀 없는 더러운 죄인들 대속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는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주의 공로와 은혜와 자비가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모든 날 주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본향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소서.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들고 요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죄인들입니다. 썩어지면 없어질 무가치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살았고 헛된 우상의 마음을 뺏겨 살았습니다. 모두 방종에 동참하여 방황하던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죄악과 허물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보혈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감싸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허물과 더러운 삶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와 일터와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로 성화시켜 주옵소서. 무가치한 저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마주하는 만남마다 생명의 씨앗을 남기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동족들 이 사랑하는 조선 땅에 저희가 부름받은 제사장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도 부모 없는 고아 꽃집이라 불려지는 영혼들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주여 저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장애와 아픔이 있는 이들은 외면을 당하는 이 땅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 아픔을 감싸는 안아주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세상이 정해준 신분으로 벌레 취급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세례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고 함께 빵을 떼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 조선 땅에서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비보벌경자 탈북한 우리 동족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외면한 그들 돈 몇 푼에 팔려가면서 가정을 생각하고 굶주린 가족들을 살리고자 흩어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어딜 가도 반기는 이들이 없으며 돌아올 고향 나라보조차 잃어버린 그 우리 민족을 우리 동족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이 민족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이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사오니 이 조선 땅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보내받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손에 들려진 건 나무 지팡이 하나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망자, 배신자, 패배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온유한 자라 불려진 모세처럼 저희도 세상과 현실에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다인 목사님을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주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며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다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다윈 목사입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 그리고 숨어 기도하는 그 골방까지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모진 바람과 추위를 뚫고 혹은 숨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많이 고달픕니다. 때로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배고픔의 시련이 우리를 누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새벽, 즉 그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다 써버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무성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아픈 말씀은 이겁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실족한다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총구 앞에서 혹은 극한의 굶주림 앞에서 아,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등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땅의 세상의 즐거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다 없습니다.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찾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일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세상스럽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음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찾기 어려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감시가 심해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 갈 때 세상은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재난의 소문 너머에서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환난은 잠시뿐이지만 주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섯 처녀는 미련했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 바로 기름을 준비했는가 여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올 때 열 처녀 모두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농사를 지어야 하고 땔감을 구해야 하고 하루하루 버텨내야 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잠든 그 순간에도 곁에 늘 기름병을 두었습니다. 자,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꺼지지 않는 성령의 임재와 인내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 왔을 때 기름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지요.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이 서서 준비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옆 사람의 믿음에 기대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등불은 여러분 자신이 직접 채운 기름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안 오시겠지, 이 정도 타협하는 건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요.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그 무서운 음성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당장에 그 기름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기름은 신랑이 도착한 후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중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채워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땅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감시와 핍박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일하며 걷는 그 길에서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법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중심은 오직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혼은 곧바로 죽게 됩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함께 고난받는 지하교회의 형제들을 위해 성령으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소리내어 구할 수 없다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다면 마음속 깊은 통곡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하루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우리 믿음도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암송한 말씀 한 구절을 입 안에서 맴돌며 되새기고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께 순종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빵 조각 하나를 나누는 순종, 원망이 터져 나올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그 훈련이 모여 결국 총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믿음의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묵상이 바로 하나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오늘일 지금 읽고 이따 점심때 또다시 우리 생각하고 또다시 끄집어내서 한 번도 읊조리고 한 번도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묵상의 방식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딘 우리에게는 주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도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숨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배고픔과 추위에서 울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참 잘 견디었다 하시면서 우리를 꼭 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꼭 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비록 오늘 하루가 무겁고 힘들지라도 하늘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곁에 다가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음 이 시간까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오는 한 주간에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니 함께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져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 주님을 잊어갈 때 저희는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찾고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며 기다리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북조선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또 생각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다임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지난주와 또 그 지난주와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 전해주셨지만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그 시간이 참 신앙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고향을 떠나서 또 비오볼경을 하고 탈북을 하고 또 시선을 넘어서 진짜 어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또는 나를 도와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다, 목적지에 분명히 인도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은 중국인이 나를 인도하더라도 또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은 태국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도하더라도 따라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오는 한 주간의 온 삶 속에 주께서 큰 은혜와 복을 그 일상 위에 부어주옵소서.
아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는 만족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갈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